예. 그 영어에요. resil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resilience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주로 그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그 의미하는 말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반대로 높은 사람은 외부에서 시련이나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잘 견디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실패로 끝날 수 있느냐가 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46편은요, 사실은 이 본문 전체가 그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더 그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라가 그 아주 그 유다라는 나라가 평안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가고 있을 때 아수르에 있는 산헤드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2절과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고 바닷가운데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성군이라는 소리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담대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금을 다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에 그 기둥에 있는 그 솔로몬 시대에 발라놨던 금을 다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원병을 청해 봅니다. 근데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적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보면 25세의 왕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산당을 제해버리고요.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노뱀까지도 담대하게 깨뜨려버린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으로 악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과감히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전 유다 왕 중에서 이러한 신실한 왕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수르 왕이 그 군대를 입고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고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니까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신실한 왕이라고 불렀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자기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하루는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야자 열매 하나가 위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놀래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숲속의 동물들이 뭔지 난줄하고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숲속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호랑이까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동물들이 지쳐가지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뛰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얘기에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대부분 얘기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건 이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그 호랑이를 만나면 피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으니까 미리 우리에게 그 주의를 줘서 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건전한 두려움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하면 안전운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비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건전한 두려움이고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아시리아 왕, 아수르 왕, 산헤드립에 대해서요. 싸우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전쟁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두려워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열왕기하 19장 6절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가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조롱해도 왜냐하면 산헤드립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조금 더 겁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산헤드립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부하들 결국은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보시면 그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적으면서 그 근본적인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러한 위기와 그런 환난은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의 환난을 당하니까 피난처를 뭘로 삼았어요? 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나가서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대피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숨는 데 아닙니까? 어떤 요새나 바위 동굴, 안전한 은신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지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이 위협을 받아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하고 돈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그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전에 존 웨슬리가 그 어느 날 그 아주 런던의 안 좋기로 유명한 동네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그 사람이 그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깡패였는데 누가 우리 허락도 없이 이 동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손맛 좀 봐야 되겠다고 이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들을 막 해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앞에까지 왔는데 이 몽둥이를 들어서 웨슬리 목사님 칠까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미소를 띤 채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나 깜짝 안 하고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를 치려고 했던 두 사람이 그 설교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 보고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려는 걸 놓고 그 설교를 다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놨던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것으로는. 결국 이사야 선지자 그 하시는 충고를 듣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에서 극복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의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과 성소를 기쁘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포위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사람에게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그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문이 열리는 거고요. 인간관계가 막힌 사람들이 관계에 그 막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힘으로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터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사업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날, 그 밤에 여러분 열왕기하 그 19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진지 앞에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사방이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땅이 녹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땅이 녹았다. 아수르는 당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 나라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 무기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아주 파도가 높은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을 날리고 싶은 사람은 바람이 아주 쌩쌩 부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로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도 당대의 그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장군도 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만 했지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다윗이 이 문맷돌을 왜 갖고 다녔겠어요? 짐승들 괴롭히는 동물도 쫓아내기 위해서 그걸 갖고 다녔던 건데, 그것이 그 돌멩이 몇 개가 여러분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정말 지혜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도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최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의 안에는요, 외롭다, 홀로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꼭 나 혼자 이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분리의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 두렵다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담이 한 말입니다.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짓고 두려워서 아담이 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인간이 두렵다는 말을 한 것이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두렵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제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경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아내도 떠나잖아요. 욥의 경우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도 저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도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히스기야만큼 성군이 없어요, 유다 역사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떼어 조공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요. 땅을 황무하게 하셨다.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적의 표현은 그 깜짝 놀랄 일, 놀라운 일을 베푸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립이 죽게 하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땅 끝에까지 전쟁을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게 하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절을 보시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모든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극한 상황에도 건강할 때나 질병이 걸렸을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아니면 수술을 받을 때나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안 돌리겠느냐 그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 미랄 성교회에 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번 딱 5분만이라도 눈을 한번 감고 그 가운데서 살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그때 해봤어요. 5분 동안 해보겠다는데 1분도 못 가가지고 머리를 부딪히고 무릎을 부딪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분도 안 돼서 그걸 끝내야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내 주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자 이제 LA 가서 살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LA 가는 게 물론 여기 있는 터전을 정리해서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간다는 거에 자체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어딘지도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어딘데 이렇게부터 질문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거부터 질문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도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노운이 있는데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뭡니까? 도르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그 성이 넘어져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여리고 성을 봤습니다. 아직도 이게 토성입니다. 그래서 그 토성자리가 남아있어요. 한 부분 정도가. 이제는 낮아져서 애들이 거기 가서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 성벽의 이 넓이가 꽤 되는 그런 토성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골리앗, 우리 삶의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 우리 삶에 있는 요단강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셨고요.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한국인 그 어떤 그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킴 웍스라는 사람입니다. 김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실명을 하게 됩니다. 폭탄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돼서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라게 되는데 어떤 미국 군인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수양딸로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요. 입양이 돼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그 대학을 나오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집회를 다니면서 그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의 인도자는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와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일 함께 하시고 뭐 어저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최선의 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결국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이 되고요. 그 마지막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히 서시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